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쿼드 참가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들과 회담합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호주와 일본, 인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인도 화전은 앞서 진행된 하위급 쿼드 회담에서 언급된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터키가 4월 중에 자국 이스탄불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을 열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며 터키 정부가 아프간 특별대표도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간 평화한 초안을 제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방안에서 새로운 헌법 아래 권력을 분점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아프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교착상태에 있는 아프간 평화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앞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그리고 협상당이 터키 측에 회담을 주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지역 내 성인 모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TV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이는 모든 사람이 당장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백신을 맞는 줄에 설 수 있음을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전 기자들에게 미국이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제한된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형 행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모이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쿠데타로 축출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오늘 또 체포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사진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 몇몇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위는 한 인권단체가 어제 시위대 12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하고 수치 고문의 변호사가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새로 적용한 뇌물 혐의를 일축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수치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위대를 지지하는 정치범 지원협회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7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편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중국 당국이 홍콩 선출직 관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의결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처가 홍콩 선거가 보통 선거로 진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홍콩 기본법은 보통 선거를 홍콩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홍콩 선거제 개편은 정치 참여와 민주적 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정치 논쟁을 무력화함으로써 홍콩 자치에 대한 홍콩인들의 목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스가 총리가 4월 전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직접 만나는 것은 스가 총리가 처음입니다. 가토 장관은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에 올해 1월에도 두 번째로 통화한 바 있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압박과 외교가 모두 고려된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한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산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5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첫 해외 순방기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동맹 복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번 순방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오는 15일에서 18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와 동맹이 어느 부분에서 약해지거나 긴장됐던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협력 관계와 동맹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Now, it is undeniable that over the course of recent years, these partnerships and alliances in some cases have atrophied.
그 같은 약속을 이번 첫 해외 순방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동맹과 협력국은 우리 힘의 핵심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우리의 협력국과 동맹을 전력 숭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our global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s again a core source of strength.
외교적으로 동맹과 협력은 필요한 존재이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 보편적 권리를 세워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 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a coordinated approach to China is one of the elements that will be on the agenda in both countries.
하지만 중국이 의제를 모두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두 가까운 조약 동맹국들과 다룰 많은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고 이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부 초기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는 어떤 하나의 위협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dissuade you from the idea that the quad is focused again on any single issue to include
쿼드에 속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보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China, it's not. Of course, maritime security is a key focus of the Quad.
프라이스 대변인은 쿼드는 중국이 포함된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며 해양 안보가 주된 초점인 건 맞지만 쿼드는 공동의 이익의 근거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전과 다른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속에 조만간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를 주시하는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새 대북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인 지난 1월 19일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진 사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아직까지 새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선 알려진 게 없지만 국무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관리 등을 인용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대북 정책의 윤곽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이란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a summit and President Biden and his team made this clear, I believe even before.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취임 전부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 보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한 개별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으며 또 북한과의 협상에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검토 작업의 동맹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최근 화상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한국, 일본 등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련돼 있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We've had intense conversation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gauge.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보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듣고 알기 위해 밀도 높은 대화를 해왔다고 네퍼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압박과 외교가 일종의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도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부분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압박과 외교 방안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e policy itself and our approach is something we're also reviewing. To make sure we have
대북 접근에 대한 정책 검토는 미국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특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란 겁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외교적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행정부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에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선 언론들이 일부 관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9일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와 관련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시 로긴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2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 당국자의 말을 빌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여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로이터통신이나 한국 언론들이 전한 시점보단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내더라도 이를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내부 단속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 행보를 주시하며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이 12일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9일 일정으로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반환점을 돈 셈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 차원은 물론 북한 관영 매체들도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기사들을 내보내지 않고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내부 단속용 기사들만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자 일면 머릿기사로 인민경제 수행에 대한 당의 방향타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고 11일엔 농사철에 돌입하면서 올해 농업 목표 무조건 달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가장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 군 당국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군도 동계훈련 중이지만 도발 징후 등 특이 동향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꼽으며 직접 중단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도발에 따른 득실을 놓고 계산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다 경제난 심화로 내부 사정이 다급한 탓에 북한이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행보에 북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안팎의 사정이 선뜻 도발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번 연합훈련이 야외 기동훈련이 배제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북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미국의 두 장관 방한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블링컨하고 또 오스틴 장관이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서 뭐 발표가 되고 그것이 뭐 북한이 불편하다면 훈련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아직은 뭐 시기는 좀 남아있긴 하지요.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은 북한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게 북한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이라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한층 경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사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발사체를 그냥 묵인했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판을 뭐 완전히 깨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 방한 결과로 나올 대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전선 참여 문제나 미한일 공조 문제 등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방한 일정을 마친 직후인 오는 18일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갖는 회의를 북한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의 그 모습들을 일단 볼 거고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의 굳건함과 견고함을 보여줄 거냐 또 한미일의 협력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내용들에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치고 나갈 때 과연 어떤 수준에서 한미 혹은 한미일이 협력을 할 것이냐 또 여기에 미중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북한도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셈법과 그런 계산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 교수는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침묵은 도발을 준비하는 조짐일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의 전개 과정 또한 북한의 도발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기본 토대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인 양자 동맹 관계를 탈피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석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12일 열리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쿼드의 존재 의의와 방향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 기조와 맞물려 직접적인 대중 견제를 위한 집단안보 체제로서 쿼드를 추진하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조직으로서 쿼드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기본 토대로 쿼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감지됩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11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쿼드는 국방과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외교를 망라한 영내 안보 구조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내 동맹과 우방들 사이에서 중국과의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다만 중국 역시 한때 혜택을 받은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를 준수하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 관련해 중국의 불량 행위 견제에 중점을 두던 것에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포괄적 원칙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영내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중국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2019년 10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소련과 비교해 전체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훨씬 더 이념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중국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미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호회 KDVA 회장은 11일 VOA에 쿼드는 중국에 관한 조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isn't about China.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ignore China. But this is about like-minded nations.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쿼드의 방점을 두겠지만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있는 중국의 행위는 핵심 의제로 계속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쿼드를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냉전 시절 미국이 주도했지만 실패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에토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독특한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relatively new construct and reflective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region. So I believe comparisons to NATO are not helpful.
쿼드는 현재 인도태평양이 처해 있는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안보 구조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의 기존 안보 체제와 비교는 오히려 사고를 제한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쿼드가 향후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제약이 많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쿼드 구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핵심 4개국의 목표나 열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제약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회색지대에서 도발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행동 역시 중요한 변수라며 최근 중국의 도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조직체를 결성할 만큼 도발 수위가 높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China's actions have been sufficient to generate a discussion.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사드 보복, 호주의 무역 제재, 남중국해 갈등과 1대1로 등 이미 중국의 도발 수위는 집단 대응을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Unfortunately for Xi Jinping, he's been too aggressive too quickly.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등소평 시절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후의 전략에서 너무 일찍 탈피했다며 그와 같은 도발 자제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갔더라면 영내 국가들이 대응 준비를 마치기 전에 패권을 장악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반복된 전략적 실수 때문에 많은 영내 국가들이 중국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며 집단 안보 대응은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에 기반한 대응보다 중국의 보복 행위에 대처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한 만큼 쿼드는 충분히 실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에서 직접 발언이나 권고안 제출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비정부 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의 이런 활동이 유엔과 각국 정부 대북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0일 개최한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엔 유엔 담당자들과 회원국뿐 아니라 7개 비정부 기구도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종교 관련 세계 기독교 연대, 법률 관련 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유엔 감시 기구인 유엔 워치, 한국 내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세계 비살상 센터가 유럽연합 대표, 28개국 대표들과 나란히 북한 인권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날 발언한 국제 엠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입니다.
While the internet held the rest of the world together, DPRK remained close to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팡 조사관은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바깥 세계와 계속 소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인터넷과 외국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북한 정권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 비판에서부터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재검토 촉구, 신앙의 자유 탄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정부 기구가 상호 대화와 권고안 제시 등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는 건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상호 대화엔 각각 4개와 3개 단체, 그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수의 단체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7개, 2019년에 8개, 2020년 6개, 올해 7개 등 적어도 대여섯 개 이상의 단체가 꾸준히 나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표결을 통해 협의적 지위를 받은 단체로 이 지위를 가진 비정부 기구들은 유엔의 다양한 회의에 참석해 견해를 밝히며 유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1일 VOA에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ole of NGOs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en NGOs,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비정부 기구들은 지난 20년 이상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 인권 운동의 전개를 마련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역시 비정부 기구 없인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인권단체 최초로 유엔에서 협의적 지위를 받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11일 VOA에 북한 인권 전문단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로서는 사실 이 세션이 여러 세션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뭐 더 중요한 주제들이 생기면 사실 북한 인권 주제가 좀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늘 항상 북한 인권이 제일 첫 번째 순위였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의 각종 회의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구두로 발언할 기회는 3회가 주어지는데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말고도 다양한 사안이 있어 참여가 불규칙적이란 겁니다. 남 국장은 그러나 성통만사와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인권단체들의 발언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건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과거 유엔에서 제기했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특별보고관이 수용해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뒤 주목을 받으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이어진 건 비정부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남 국장은 이런 활동과 영향력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13개국 47명의 젊은이가 한국을 찾아 이 단체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비정부 기구의 정의와 역할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뭐 여맹이나 직맹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라가 조직을 해주는 것인 거에 비해서 저희 같은 이런 비정부 기구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조직해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조직이고 기구거든요.
유엔과 국제사회도 이런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을 중시해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비정부 기구가 정부와 대립 혹은 정부 기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한적 역할이 아닌 상호 보완 등 포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정부 기구, 즉 NGO란 표현 대신 시민사회 단체를 뜻하는 CSO란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비정부 기구들의 발언이 증가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very encouraging and I would like to credit Special Rapporteur Quintana.
스칼렛 총장은 토마스 오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비정부 기구 즉 시민사회 단체들의 질문에 받은 답변과 권고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반영했다며 그의 협력 의지와 준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월 비정부 기구들의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인권 존중 방안을 질문해 받은 9개 단체의 권고안을 공식 보고서에 자세히 반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반은 11일 주의보를 발표하며 지난달 국제자금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최고 위험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한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주의보는 또 이 방지기구가 지난달 총회 후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미국 금융기관의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보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FATF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평가 과정이 중단돼 돈 세탁과 테러 비확산 자금 방지와 관련한 북한의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에 앞서 금융범죄 단속반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준 미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국가라는 점을 명시하며 금융기관들이 북한 등 해당 관할국에 대한 의무, 위험기반정책, 절차와 관행을 검토할 때 FATF 성명서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해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살펴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11일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전염병 최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당시 선언과 함께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 속도와 심각성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중국이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뒤늦게 WHO에 보고한 지 70여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WHO의 팬데믹 선언에 앞서 2020년 1월 31일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폭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북한이 국경을 닫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전무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약 4억 9,10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고 약 4,8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대중 수입액은 80%, 대중 수출액은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1일 VOA에 특히 중국산 소비재 수입이 끊긴 것이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impact of the sanctions before this virus was mostly hitting the state industry, the big state enterprises. In the last year, it's had a also a big impact on market.
코로나 발생 전에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국영 산업과 대형 국영 기업들이 주로 타격을 입었는데 국경 봉쇄 이후에는 시장들도 국경 무역 중단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경 봉쇄가 북한 경제에 어마어마한 골칫거리를 만들었다며 공장들은 기계류 부품을 수입할 수 없고 전기와 물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당국이 북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걷었고 주민들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 여파로 북한의 환율과 물가 불안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북한 내 설탕과 조미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도 포착됐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반대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당국이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평양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원화로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외 무역이 막힌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 당국은 돈주 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탈북민들이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속도전인 8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이 돈주 단속에 나섰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일단은 그 평양시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했거든요. 거기 대금업자들과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전투들에 대한 그 전면 숙청 박힌도 내놨고
이 단속으로 평양에서 개인 장사를 하던 사람이 당국에 65만 달러를 바쳤다고 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이현승 씨는 북한 당국이 외화 충당을 위해 개인 자금을 몰수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 외화 충당을 위해서 개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장마당에서 돈주들 그리고 또 돈을 좀 번 사람들을 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죠. 자기 월급 외에 불로소득으로 돼가지고 불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외부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해 한국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인한 식량난, 북한 내 수감시설의 환경 악화, 탈북자 수 급감 등을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11일 VOA에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상적 문제로 취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refuse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put in place draconian measures, has been trying hard to crack down on the market.
북한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매우 엄격한 통제 조치들을 도입했으며 시장 활동과 정보 유입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거의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감염증 사태 초기에는 일부 구호품을 반입했지만 여름에 홍수와 태풍 피해가 일어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외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데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아시아 담당관은 11일 VOA에 현재 미국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t's paused our programs for the last year. We have not been able to send aid, nor have we been able to visit the country.
제스퍼 담당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하지도 구호품을 보내지도 못했다며 국경이 다시 열려 지원품을 다시 모으고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의 대북 지원품이 중국 국경 곳곳에 항구에 묶여 있는 가운데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최근 국가 전략 계획 수정 문서에서 대북 식량 반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2021년에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민주평통 미주지부와 한국의 민간단체가 미주지역 한인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민간외교관 역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레이첼 배양의 소셜미디어에 한반도 지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레이첼 양의 짧은 그림 영상은 둘로 갈라진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와 한국의 태극기가 한반도를 반씩 차지했는데 이 모습은 파란 한반도 땅을 휘감은 무궁화꽃 그림 위로 통일 한국이라는 단어와 어우러진 형상으로 바뀝니다. 레이첼 양이 제작한 이 영상에는 한국을 보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긴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레이첼 양은 한국에 대한 오해, 한국과 북한의 차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에 의해 언제나 망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른 아시아에 가려진 나라를 한국으로 알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이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수혜자에서 기부자로 전환된 첫 나라이며 놀랍도록 빠른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라고 레이첼 양은 덧붙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레이첼 양은 역사적 근거를 들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적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는 이 게시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레친 위트니 고등학교 학생인 17살 오드리 방 양은 한반도 통일에 네라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파란색 한반도 지도를 내세운 블로그에 4개 게시물을 올렸는데 한반도 통일 이후 경제, 문화, 외교, 역사적 가치 등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두 학생의 활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졌는데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샌디에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가 공동 진행한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로서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여해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된 반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세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자칭 사이버 외교 사절단입니다. 이 단체의 접근 방식은 직업 외교관이 되지 않고서도 누구나 손전화기만 있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 12만여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 회원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천여 개 미주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며 미 주류 사회의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역사, 동해 표기 등 외교적 갈등이 얽힌 한반도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도록 돕습니다. 반크의 박기태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의 통일 문제가 한국의 문제인데 이거를 일본과 중국과 뭐 러시아와 미국만에 맡겨둘 것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한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통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 통일을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손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들도 우리 의지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 특히 통일 문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박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한 데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내 한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이고에 참여로 가능했는데 미주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를 시작한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이고 지부 오득재 회장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애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남가주 애들도. 그 애들들이 조금 더 우리 문화랄지 아니면 우리 역사랄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평화적 통일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더 이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 프로그램은 분단된 한국의 통일이 한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확보하고 통일 한반도의 국가 브랜드와 비전을 알리는 통일 공공외교대사 양성 과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주로 10대 청소년이지만 이번 미주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은 크게 개별 교육과 미션 활동으로 나뉘는데 개별 학습은 통일 동기부여, 진로, 한반도, 지구촌 등 네 가지 주제 아래 12개의 한글과 영어 영상으로 진행됐는데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진단하는 통일, 비무장지대 DMZ, 동북아 평화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을 마친 참여자들은 미션 활동에 돌입해 11월부터 2월까지 반크가 제공한 자료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 친구, 외국인에게 알리고 각각의 반응과 자신의 소감을 제출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여자들의 활동을 평가했고 총 18명을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로 선발해 지난달 26일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임명식에서는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영김 미 연방 하원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대사로 임명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Your work will be critical in helping share Korean culture and history. 조국 통일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 민족의 영혼입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는 기회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의 활동은 미주 한인 학생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리히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는 레이첼 양은 휠체어에 앉아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노래하는 유튜버입니다. As I look back on this road I've traveled I see so many times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영감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레이첼 양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공부하며 한국 고유의 멋과 문화, 역사를 배웠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됐다는 레이첼 양.
For me personally, what I want for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of course their reunification to be established as one united country. And I hope that once reunification has been achieved.
글로벌 통일 공공 외교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레이첼 양은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됐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레이첼 양은 자신의 학문이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오드리 박 양은 한국 문화와 음식,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자랑스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 한국의 취약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야를 갖게 됐다는 오드리 양은 최근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야기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매춘부 발언을 언급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한반도 통일 후 남북을 통과하고 중국을 거쳐 유럽을 잇는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육로로 여행하고 싶은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경제학자가 꾸민 오드리양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와 국제관계에 대해 배우며 한국에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드리양에게 이번 사이버 외교 활동은 한국인으로서 한반도 통일이 자신의 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NUAC 방크랑 다른 외교대사들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리더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저의 뿌리와 또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통일에 다다르는 여정에 꼭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산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4도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1도, 최고 11도. 남포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0도입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최저 3도, 최고 10도. 강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1도, 최고 9도. 해주는 구름 많고 최저 3도, 최고 12도. 사리원 흐리고 최저 2도, 최고 11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2도, 최고 12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8도, 해산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9도, 원산 흐리고 최저 2도, 최고 11도, 청진 흐리고 최저 1도, 최고 7도, 선봉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삼지연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기호의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퍼드 참가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들과 회담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호주와 일본, 인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호주는 앞서 진행된 하위급 쿼드 회담에서 언급된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회담에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한 솔직하고 개방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쿼드 정상회의가 연말에 있을 대면 정상회담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키가 4월 중 자국 이스탄불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을 열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며 터키 정부가 아프간 특별대표도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간 평화안 초안을 제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방안에서 새로운 헌법 아래 권력을 분점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아프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제안은 교착상태에 있는 아프간 평화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앞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그리고 협상단이 터키 측에 회담을 주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터키가 주최하는 회담은 기존 협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차우쇼울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시점은 4월이며 협상 의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지역의 성인 모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TV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모든 사람이 당장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5월 1일부터 백신을 맞는 줄에 설 수 있음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전 기자들에게 미국이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제한된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형 행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모이는 것을 뜻한다며 올해 7월 4일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된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쿠데타로 축출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오늘 다시 체포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사진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 몇몇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시위는 한 인권단체가 어제 시위대 12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하고 수치 고문의 변호사가 군사정권이 수치 고문에게 새로 적용한 뇌물 혐의를 일축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수치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위대를 지지하는 정치범 지원협회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7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중국 당국이 홍콩 선출직 관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의결한 뒤에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처가 홍콩 선거가 보통 선거로 진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홍콩 기본법은 보통 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홍콩 선거제 개표는 정치 참여와 민주적 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정치 논쟁을 무력화함으로써 홍콩 자치에 대한 홍콩인들의 목소리를 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연기된 홍콩 입법위원회 선거를 시행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가토 가스노부 광반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스가 총리가 4월 전반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직접 만나는 것은 스가 총리가 처음입니다. 가토 장관은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 올해 1월에도 두 번째로 통화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